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 31장 산상수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세 번 정도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우리가 자주 많이 읽고 듣던 말씀이고 또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 생활에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사실 별도로 책이 한 권 있을 만큼 아주 풍부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소망에 보면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권면하신 내용인데 실제로 그 말씀을 나눌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산 밑에 한 넓다란 그 평지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열렬하게 경청을 했으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그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들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다 뚫어보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삶의 원칙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간직해야 될, 갖고야 할 품성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많이 보시면서도 정면으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참 따뜻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마구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시고 지도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입을 여시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어떤 필요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 어떤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자신이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또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시시로 자기가 무엇인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시시로 갖게 됩니다. 이 참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고치기가 어렵지만 아주 고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쉽게 자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다 이러한 교만과 관련된 그런 욕심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들이 있고. 그런데 이 교만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에는 항상 자신의 그 무엇인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 복권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미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못하시는 것. 뭘 못하십니까?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자고하고 자만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가요? 여기 몇 가지를 열게 해놨습니다. 도덕적으로 교만한 사람. 별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잘못을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히 못마땅해 하고 좀처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도덕적으로 실수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 함부를 좀처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교만한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좀 수리하고 돈 들어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돈에 힘이 있더라고요. 돈이면 뭐 안 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왠지 뭐가 차 있어요. 마음속에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심이. 그래서 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괜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거 먼저 하겠습니다. 명예나 권력으로 교만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은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영적으로 많이 갖추어질수록 더 겸손한 것이 정상인데 종종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교만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가관인 교만은 뭘까요? 예?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한심한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흔히 자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갑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헤아리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참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100%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100%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마음이 허전하고 가난한 것,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가난해 하는가? 무엇을 갈급해 하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데 그것이 없는가? 이 이야기는 뭐 여기에 적절한 이야기 같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연관시켜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어떤 마을에 이제 외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다 포위를 해서 둘러쌌습니다. 거기 대장이 나와가지고 자 노인들하고 여자들은 살려줄 테다. 남자들은 이제 다 처형이 될 것이고 여자들은 살려줄 테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씩만 들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금붙이, 보석, 아주 값나가는 것, 그런 것을 들고 다 나갔습니다. 제일 나중에 어떤 한 여인이 뭐 이런 큰 보재기에다가 그냥 큰 뭐 뭉치를 하나 싸들고 나왔습니다. 뭘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나가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열어보니까 남자가 하나 들었어요. 이게 왜 남자는 다 여기서 다 처형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남자를 들고 나가냐.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들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이 제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들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우겼어요. 그랬더니 그 적군이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과시켜서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영적인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얻고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열렬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항상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 모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 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교재 보시는 대로 어떤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복이 아니고 거룩하고 영원하며 신성함을 지닌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하를 소유하고 있어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한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애통이 뭔가요? 애통. 예? 애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애통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애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애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통이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인간의 애통에 대하여 복이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여기 축복이 없는 애통 몇 가지를 열거해놨습니다. 불만에 의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무슨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냥 불만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상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갑자기 재산이 한 1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애통한 축복이 약속된 애통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그런 애통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절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 시대소망 300페이지는 말씀 보자.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기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받는 그 못 박힌 상처, 십자가 자체의 고통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 더 큰 십자가의 고통을 압도하는 더 큰 고통을 죄 때문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져다 준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죄를 대할 때마다 실족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여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시대에 비유하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일곱 교회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과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은 여기 나온 대로라면 참 그 한심한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러면서도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그 정말 처참한 상태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저런 점을 이야기해서 이제 뭐 지적을 하면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상대가 그것도 몇 사람이 느끼면 그건 그런 겁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연민은 애통이 아닙니다. 자기 동정, 자기 연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연민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분간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대 성경에 보니까. 그 예를 무엇으로 들었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대결해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 거리가 굉장한 거리인데 쉬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쓰러져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아이고 그냥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지금 팔복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어떤 그 단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아무 이야기나 이런저런 말씀을 간추려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순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통회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를 통회하고 우선 이제 마음이 가난해야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할 것이고 회개하고 통회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여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01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자제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는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억울한 취급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에 침착하고 또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공정과 연결된 증거다.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자제하고 또 억울한 취급을 받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지금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증언복음 3권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나오는 그 온유의 정의를 보면 제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아주 참 이 온유가 어떤 것인지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온유는 침묵하거나 음침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침울한 성질은 온유함의 반대이다. 그것은 상처를 줄 뿐이요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신은 아무런 기쁨도 취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 윗부분에 나온 온유에 대한 정의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온유. 시련을 견딘다.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음에 노래가 있다. 보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온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겠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또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두 번 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닌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한 품성을 다음 기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유에 대해서 그 다른 아프리카 민족들이 이 말 자체에 대해서 그 민족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 감을 가지고 있어요. 서부 아프리카의 모래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온유를. 왜 그런다고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이기적인 맹렬한 햇볕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항상 서늘하고 상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아프리카 모래족들 사회에서는 온유한 자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동부아프리카 케냐의 킵키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천천히 행동하는 것. 마음의 평화가 있으므로 조급하지 않고 남이 먼저 행동하도록 양보하는 여유 있는 마음이 온유라 이것입니다. 중부 아프리카의 카라바족은 어린이의 속사람을 갖는 것을 온유라고 한답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뭐 잘은 모르지만 주변으로부터 들어서 또 자신의 습성으로 인해서 어렴풋이는 알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과 얼만큼 떨어져 사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피고 점점 더 온유로 가까이 가서 사십시다. 여기 마지막 문장 좀 보십시다. 시대소망 301페이지, 302페이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늘에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도 있을 것이고 지혜가 많고 다른 사람을 말로 도와주고 또 자기 가진 것을 베풀어서 자선사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서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격은 다르고 취향은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항상 하늘을 사모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기하고 다르다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가 그러지 마시고 그런 가봐야 합니다. 천국은 가봐야 아는 곳입니다. 자기와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날이 전진하여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